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다윗 왕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하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다시 언급하자면 사무엘서는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라는 것은요, 이것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해석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 이게 바로 뭐죠?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해석에 출발되는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다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정보의 제한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역사서에 등장하는 초자연적인 이적의 사건을 살펴볼 때 반드시 이를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바른 신앙 안에서 신앙의 눈을 가지고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서는 우연이나 기계적인 인과관계의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곳에선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역사서는 대부분 내러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주의 깊게 읽을 때 해석에 유익한 힌트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앞뒤 문맥의 사건들 흐름을 잘 보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서는 열왕기서와 내용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이라는 그 책이 있죠. 거기에 성경책에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가 이 네 권의 책을 합하여서 왕국서라고 불렀습니다. 1왕국서, 2왕국서, 3왕국서, 4왕국서라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통합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명칭은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불가타, 즉 제롬의 전통을 따르는 견해를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과 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공간적인 이유 때문에 나눈 것이고 실제로는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이것을 다루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주제나 구조도 전체를 하나의 책으로 다룰 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라는 것이죠.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사무엘상은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무엘상 31장에 등장하는 사울왕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이 끝마쳤습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40년간 통치하는 그 기간의 그 기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역사적 배경은 가나안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세계 전체 고대 근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지역의 나라들이 대단히 조용한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도 이제 중기의 초기 단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서쪽으로 침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애굽도 역사적으로 제3중간기라고 해서 전혀 이때는 외부에 신경을 쓸 수 없는 애굽 내부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애굽의 침공도 거의 이 가나안 지역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소아시아에서는 헷제국이 멸망하면서 몇몇 도시국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상황은 가나안 땅의 많은 작은 나라들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수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합니까? 독립국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와 비슷한 그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람과 블레셋, 암몬과 모압, 에돔과 아말렉, 번이게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도 바로 이런 나라 가운데 속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주변 이방 국가들과 그래서 화친 조약을 쉽게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지역의 패자가 되자 그 주변과 함께 화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나라들을 복속시켰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영향력을 점점 더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 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남은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무엘하 1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아닌 겁니다. 왕이 아닌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남유다의 왕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5장 한 5절까지 가면 이제 이때 5장에 들어가게 되면 통합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의 순종과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5장 6절부터 10장까지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1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보이게 되었고 그 결과 죄악의 결과들을 맞이하는 그 사건들이 20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던 사건, 또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이 다말을 또 치하였던 사건들, 또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던 사건들이 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자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을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무엘서의 후기가 21장부터 24장까지 짤막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는 배경 사건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되기 위한 배경이 그 배경 흐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부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법률적으로 굉장히 많이 상식이 생겼습니다. 부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떻게 합니까? 존재하지 않는 공백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공석인 왕의 자리를 놓고 이제 후계자의 출현을 앞두고 있는데 사무엘서의 기자는 그의 초점은 한 인물에게 클로즈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울의 후계자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에 합당하다. 이 합법성과 적법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쟁터에서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의 그 소식의 그 결과들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결코 사울의 죽음과 연관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예, 블레셋 군대의 전력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은 이 전쟁이 사울 생애 마지막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진 시글락에 거하고 있으면서 그가 결코 사울의 죽음에 연관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왕권을 찬탈하는데 그의 힘과 능력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왕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왕좌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강권적으로 사울왕의 그 하나님 앞에 부정한 정권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 정권이 스스로 몰락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축복을 받는 자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였지 결코 취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정욕을 따라서 강탈하는 인생이 아니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울왕의 자리를 넘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사울을 자신의 주인으로 또 사울을 자신의 상관으로 대우를 했습니다. 다윗이 차기 왕으로 주목받게 된 것은 개인의 욕심도 절대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다윗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조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에 민감한 아말렉 출신의 한 청년이 사울의 왕관을 들고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차기 왕이 될 만한 이 다윗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글락에 이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 쉬고 있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진에서 한 청년이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전쟁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이죠. 다윗이 궁금했던 그 소식을 이 청년이 전해주러 온 것입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먼저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하며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과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사실을 확인에 대한 과정이 남아있지만 대단히 복합적인 이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자기를 괴롭히던 정적 사울왕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참패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 죽었다라는 소문과 또 가장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과 애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러한 안도의 마음과 한편으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서로 공존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찾아온 아말렉 청년에게 다윗은 전쟁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아말렉 청년은 길보아 산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괴로워하던 사울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사울이 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을 전합니다. 이 청년은 사울이 스스로 자해한 이후에 마지막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그를 안락사시켰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빼앗아서 지금 다윗에게 가져왔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 청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다윗의 원수인 왕을 죽인 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왔으니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말렉 청년은 단순히 사울왕의 죽음과 관련해서 정보만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울왕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고 그를 죽였고 그의 왕관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취해서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찾아온 것이죠. 다윗이 왕관으로 왕좌에 오르게 되면 자신은 높은 자리와 모든 부와 명예를 얻게 될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아말렉 청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1장에 등장하는 모든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스토리는 누구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아말렉 청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 사울왕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말렉 청년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살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시체 약탈을 목적으로 산에 올랐다가 우연히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약탈물을 취했고 사울왕의 죽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차기 왕이 될 만한 다윗에게 찾아가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해서 과장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전해들은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시험의 과정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존대해왔던 것과 같이 마지막까지도 그러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일 것인지 어떻게 보면 최종 관문의 시험에 다윗이 놓여있는 것이죠. 왕위 계승을 위한 합법적인 과정대로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왕관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변의 장로들을 청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고 왕권을 강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을 겪으면서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선택의 기로에 다윗이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두 가지 모드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혀 이러한 계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으로 진술한 내용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옷을 찢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관과 팔고리를 보자마자 이것이 사울의 유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진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확인하게 되자 슬픔을 참지 못하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슬픔은 전가되어서 그를 추종하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옷을 찢고 함께 금식을 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공동체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지를 자신의 삶과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힌 원수 사울왕이 죽었다라며 축제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전하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죽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친우였던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된 리더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여서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신의가 있고 정직하고 바른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기다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의 내용과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약속과 이 성도 간의 그 신뢰와 언약을 깨뜨리고 자신의 자리를 강탈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으로 인해서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의 아말렉 청년이 사울왕을 기름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살인을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울왕이 높 제사장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것을 거절했던 사울왕의 신하들과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레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말렉 청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경의를 여기며 모독한 증거가 되어서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울왕을 죽인 무례한 마음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인해서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형을 언도하며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살인 명령을 한 다음에 판결문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내 피가 내 머리 위에 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로 내가 흘린 사울의 피는 내 자신의 죽음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피는 나에게 책임이 없고 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살해한 죄에 대해서 아말렉 청년의 죄를 강조함과 동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자로서 자신의 무죄함을 다윗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거짓으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이 가증한 인생의 비참한 결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한 증언으로 인해서 그것이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되어서 사형을 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던 아말렉 청년은 정욕이 이끄는 욕망을 따라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고 그 진술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떤 지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땅의 지혜와 귀신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추구하며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그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이 아말렉 청년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정욕과 욕망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서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인생은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다윗과 같이 말씀과 진리 안에 우리는 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따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과정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